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태껏 인물을 통하여 살펴본 부르심의 시리즈 신약 부분의 첫 시작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마침 또 우리가 이번 주 또 지난주 매일 묵상 통하여서 누가복음 본문으로 침례 요한에 대하여서 묵상해 온 바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시는 바와 같이 또 2주간 묵상해 보신 바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잉태되고 보낸 바 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요한의 부모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의로운 자들이었다라고 여러분 묵상하신 매일 묵상 누가복음 1장 본문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리뷰하면서 제가 말씀을 쭉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1장 7절 바로 그들이 자녀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이 신실한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서까지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보냈을까 부르짖으면서 소망하며 보냈을까 또 그와 동시에 아니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잘 지켜 행한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왜 자녀가 없었을까? 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왔을까?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긴긴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천사를 보내어서 이 부부에게 요한이라 불리는 아들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 아들 요한은 이 두 부부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것이다. 1장 16절 왜냐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두 부부에게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놀라운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의 잉태와 탄생 과정은 이후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증거가 되었느냐?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도 자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되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기록된 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용기와 기쁨,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1장 4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 탄생 과정에 있어서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전반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탄생 과정에서부터 폼상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의 말미, 이제 1장 가장 끝부분으로 가시면 요한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1장 76절부터 쭉 보시면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1장 77절 이어서 주의 백성에게는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장 80절 요한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는 빈들, 즉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의 사역과 삶에 대하여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앞으로 감당할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 되는가, 이렇게 기록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에 대한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 말하고자 증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자기 자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부르심과 아이덴티티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 서머리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교독하시고 또 말씀을 보셨는데, 요한복음 1장의 전반절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을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께 거듭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에 키 단어들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라든가 1장 4절에 기록된 빛, 생명 이런 단어들, 또 1장 7절 증거, 1장 9절에 참 빛, 그리고 1장 10절에 세상, 영광, 또 1장 14절에 진리, 이런 단어들이 요한복음 전체에 흩어져 있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 주제에 해당되는 단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쉽게 요약해서 미리 해답을 좀 드리자면, 요한은 어떻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어졌는가, 그리고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아주 독특하고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명, 뭐 빛, 또 영광, 진리, 뭐 증거, 이러한 핵심 주제 단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러한 단어를 통하여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통하여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니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는 것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1절 보시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 자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 1독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먼저 펴서 읽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삼위일체이신,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관계들에 대하여서, 역할들에 대하여서,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의 사역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접하게 되면 어색함이 들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고, 2절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웠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데 괜히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주체이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증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4절 보니까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사람들에게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말씀에 대하여서 조금 더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뭘 제일 먼저 떠올리냐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책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요. 말씀 하면 성경책. 하얀 건 글씨고 검은 거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거는 잉크 글씨인 이 성경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언어와 이 요한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했냐 하면 우리처럼 이 말씀 글이 적혀 있는 성경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진리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근원이며 그 자체 되시는 무엇 이것을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인용하거나 또는 언급한 구약의 다양한 말씀들에 대한 구절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특별히 창조에 있어서, 계시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말씀, 로고스, 진리, 그 근원, 그 자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에 대한 구절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만의 표현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와 만물이 함께 있다 라고 이 예수님을 바울사도는 골로새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진리 되시며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 자체이신 예수님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바울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소개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또 생명, 빛, 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생명, 빛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과 빛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서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 자신은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자일 뿐 빛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자일 뿐 나는 그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 대신 그분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지 나는 그 빛이 아닌 증거하는 자다. 오늘 본문 1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거듭 빛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11절에 보니까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자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고 고난당하셨는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 빛, 생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 추가해서 12절, 13절로 인하여 요한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진리를 하나 더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자기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감히 우리가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것은 혈통으로, 혈연관계로, 육정으로 사람이 그 혈연에 속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자로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인 것으로도 혈연관계로 인하여서 그로 인한 출산으로 혼혈 포함해서 유대인 혈통으로 이런 사람의 뜻과 힘으로 그 백성의 그 혈통에 소속되기 위하여서 노력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한이 깨닫고 있는 또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쉽지 않게 그의 부모의 사가랴와 또 그 모든 잉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신 이 요한, 이 요한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그가 예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모습과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이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지금 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어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분이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사실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을까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알고 어떻게 준비되었으며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 입으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설명한 파트 뒤에 군데군데 보시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서도 설명합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나는 이분이 아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8절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요한인 것을 우리가 1장 6절 말씀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전해야 할 명확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증거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가 증거하는 메시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전할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못된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으로 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잘못된 생각, 착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단이다, 이교도다 라고 생각될 만한 이런 엄청난 소식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런 가르침을 요한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서 부름받았고 내가 증거해야 할 그분은 이분이시고 내가 증거해야 할 그분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 그분의 특성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확신에 찬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통하여서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처럼 강단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처럼 삶 속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요한처럼 우리 부르심의 대상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요한처럼 거침없고 단호하게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고 배우고 깨달으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세히 귀 기울여 보시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자신의 청중들에게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셨다. 아까 우리가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하셨고 창조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게 보여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님으로 나타내셨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14절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나타났다.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게 되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셨다. 요한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하나님 자신이시며 창조의 주체이시며 말씀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분에 대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요한의 시대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일컫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죠. 그래서 요한은 피지컬리, 육신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요한보다 뒤에 태어나셨습니다. 15절, 자신보다 뒤에 오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자 말씀이고 빛과 생명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육체적인 탄생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요한 자신보다 뒤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왜요? 그분이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체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창조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생일은 나보다 뒤지만 그분이 먼저 계신 분이시다. 요한은 15절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리들을 요한이 계속 하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 막 혼동이 오는 거죠. 자신들이 그토록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함께 계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지자들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이딴 소리를 떠드느냐? 19절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은 20절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 그러면 엘리야냐? 선지자냐?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나는 것이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23절 요한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충격적인 신앙적, 신학적 메시지를 던진 요한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또 그의 거침없음과 단호함, 확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이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에 굉장히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때로는 놀라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에 대하여서 절대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하늘의 비밀, 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나만이 알고 있는 자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만이 말씀을 묵상하고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역자처럼 교주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요한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집중한 것은요, 단지 자기 뒤에 오신 놀라운 그분을 선포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왜요? 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탄생 때부터 이와 같이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그 부르심에 확신이 찬 자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41절 보시면 요한은 그 생애의 공생의 사역 동안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그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의 공생 사역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아무런 기적이 없었지만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했던 그의 사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평생을 광야에서 아주 비범한 음식과 아주 특이한 옷차림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주셨을 만큼 그의 사역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자신이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명확히 알고 그분에 대하여서 확신 있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 요약하면서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 대상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때에 요한처럼 거침없고 단호하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좀 더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셨다면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요한과 같은 삶을 사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하여서 더욱더 깊이 있게 배우고 알아가고 묵상하고 확신 가운데에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입술을 벌려 증거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그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이 그 복음으로 주께 돌아와 구원 얻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